제23장 가난하기를 자원하고 권위에 순복함. 동역자 집회 23번째. 시간 1948년 4월 28일. 장소 상해 합동로. 성경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가난하기를 자원함. 재물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눈은 전일해야 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후 다음 구절에서 주님은 주인을 섬기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사람은 전일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앞 구절은 눈이 전일해야 함을 말하고 다음 구절은 섬김이 전일해야 함을 말합니다. 재물은 굉장한 것입니다. 만약 누가 주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재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재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전이란 안목은 곧 재물을 벗어난 안목입니다. 오직 이러한 안목이라야 사람으로 진리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며 사람과 어떠한 관계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의 안목이 더럽고 순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약 하나님을 알려 한다면 반드시 더러움에서 벗어난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더러운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더럽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결과로 가난하기를 자원함. 그리스도인은 재물에 대하여 그것은 사람을 해치는 것이라고 간주해야 합니다. 마치 벌겋게 달아오른 연탄 조각을 던지는 것처럼 빨리 그것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난은 자원하는 가난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것은 환경 때문이고 어떤 사람이 가난한 것은 부모 때문이거나 혹은 특별한 처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가난한 것은 구원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난을 자원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난은 크게 다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은 징집당해서 군대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원해서 군대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움. 왜 가난하기를 자원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부자는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자는 없습니다. 재물은 곧 우상임. 재물은 곧 우상입니다. 재물을 탐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곳에서 근무하는데 사람들이 우상 혹은 금송아지를 봉급으로 당신에게 준다면 당신은 그것을 받겠습니까? 물론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우상이 같은 것임을 보지 못합니다. 동전이든 화폐이든 그것이 재물이라면 곧 가이사에게 속한 것입니다. 가난하기를 자원함의 간증. 사도시대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교회 역사상 프란체스코의 수사들의 숫자는 수만이었는데 모두가 가난하기를 자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너무나 조심스럽고 너무 지나치게 드릴까봐 두려워합니다. 사실 당신은 일생 동안 지나친 일을 너무 많이 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의 말을 오해하지 않는다면 오늘 헌신에 있어서 당신은 한 번 더 지나친 사람이 되어도 무방합니다. 모라비아 형제회의 발기인인 신첸도르프는 학문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금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보낸 선교사들의 수는 과거 몇백 년 동안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형제회의 사람들은 선교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한 가난하기를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재물을 처리하고 교회의 필요를 돌아봄. 구약에서 라헬은 라반을 떠날 때 우상을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정죄받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처리하는 것은 마치 우상을 처리하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집안에 우상을 둘 수 없듯이 금전을 저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금전을 저축하는 것은 우상을 만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의 필요는 너무나 큽니다. 적어도 세 방면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의 필요이고, 두 번째는 가난한 형제들의 필요이며, 세 번째는 항상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 방면의 필요를 돌봐야 합니다. 금전이 나갈 때 구원받을 수 있음. 재물은 우상보다도 더 심각한 것입니다. 교회가 강할 때 사람들은 가난하기를 자원하는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거짓 형제가 감히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신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무릇 말 재주와 두뇌와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금전이 나가야 사람은 구원됩니다. 당신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금전이 당신에게서 나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두 경우를 통해 주님과 돈과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세계를 내는 일로 우리는 주님이 주머니 속에 돈을 넣고 다니시지 않았음을 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돈을 유다에게 맡기신 일로 여기에서도 우리는 역시 주님의 주머니에 돈이 없음을 봅니다. 오직 유다만이 돈을 만지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음. 바울이 준 원칙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역에서 동역하는 원칙입니다. 만약 많이 거둔 자는 남고 적게 거둔 자는 부족하다면 이것은 동역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헌금함. 오늘 우리는 헌금의 문제에 있어서 10분의 1이나 20분의 1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해 절약하며 자신이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헌금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것에 미치지 못한다면 모두 수준의 미달인 것입니다. 개인이 일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외에 그 나머지는 모두 내놓아야 합니다. 저축하는 사람은 곧 재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절차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무릎을 꿇어야 하고 향도 피워야 합니다. 재물을 섬기는 것도 그렇게 복잡합니다. 마태복음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앞구절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을 수 있으려면 반드시 보물을 쌓아두는 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보물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그의 마음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재물의 세력에서 벗어남. 오늘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의해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의 묶임은 세상의 묶임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으로 하여금 재물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할 때 돈 문제는 당신의 수중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금전을 쓰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이 당신의 베품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설령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금전을 중시하는 사람이 영원 안으로 들어갈 때 오직 자기 혼자일 뿐 그에게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전을 쓰는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그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들여 수고하는 사람은 동시에 돈도 써야 합니다. 가난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일이고 바울이 언급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가난은 또 다른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에 남은 것이 있다면 그만큼 죄가 있는 것입니다. 남은 것이 있는 만큼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몸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에 관하여 먼저 대표 권위를 찾아냄. 위트니스리 형제님. 어떻게 해야 몸의 권위를 볼 수 있습니까? 워치만니 형제님. 어떤 사람들의 순복에는 마치 선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복을 실행하려면 첫째로 어떤 사람이 내 위에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할 때에도 먼저 누가 자기의 직속 상관인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묻지 않으면 일을 잘할 수 없으며 또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나 기관에서나 원칙은 모두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앉기만 하면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람은 순복의 공과를 철저하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순복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하나의 공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순복하는 성정이 있게 될 정도로 다룬받아야 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과 동역자들은 어떤 지방에 갈 때마다 먼저 누가 나의 권위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 자매들은 접대소에서 묵게 될 때 그곳의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집회에 올 때 당신을 어느 곳에 앉도록 인도하면 당신은 그곳에 앉아야 합니다. 당신이 묵는 집마다 그 집에는 그곳에 권위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권위를 찾아내어 권위에 순복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머리가 된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은 몸에 머리된 위치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권위에 순복하고 다른 선택이 없음. 나는 지금까지 머리를 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대표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순복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선택이 없을 것입니다. 마치 위트니스리 형제님의 자녀가 어느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복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과 같습니다. 한 형제나 자매가 만약 하나님이 안배하신 모든 대표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배움에 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그는 가장 큰 속임수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권위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다만 몇 곳에서만 직접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말하고 대부분은 사람에게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방에 가든지 해야 할 것은 순복이지 혀로 마음대로 비평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당신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었다면 그것은 그가 당신에게 준 것이며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은 순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과를 배운 적이 없으므로 도처에서 권위를 무너뜨리고 혀를 제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순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로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사람은 선택이 없이 순복해야 할 뿐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가서 순복할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의 본성임. 내가 런던에 있을 때 내 일상생활은 다 집주인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해서 12시에는 점심을 먹고 오후 3시에는 차를 마셨습니다. 일본에서 온 한 형제는 날마다 머리를 흔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무엇 때문에 기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15살이 더 많았고 1년에 몇만 파운드의 돈을 벌며 그의 아래에는 몇천 명의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자기는 아주 괴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학교 생활을 한 지가 이미 20여 년이 지났고 지금은 접대소에 묵고 있는데 접대소를 관리하는 형제는 무슨 학문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므로 그가 그러한 사람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것이 그리 즐겁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런던에서 18개월을 살았습니다. 만약 내가 순복하기를 배우지 않고 거기서 비평하고 저항했다면 어떻게 속에서 편할 수 있었겠습니까? 순복은 주님의 생명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곧 우리의 보호입니다. 교회 안에서 권위에 순복하기를 배움. 그리스도인은 동역을 배워야 합니다. 동역은 순복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순복하지 않는 사람, 독립적인 사람은 곧 동역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순복하며 거스르는 행위나 비평의 말이나 해방의 말이 없기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몸 안에서뿐 아니라 자기 혼자서 있을 때라도 권위의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순복하기를 배워야 하며 교회 안에서 먼저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 권위에 순복하기를 배운다는 것은 비교적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순복하기를 배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이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나타내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울 때 모든 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서 제거될 것입니다. 정부에 순복하는 것에 관하여 우리 지방에 있는 정부에 순복하는 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한 지방에서 그곳의 정부를 뒤집어 엎을 수 없음을 압니다. 만약 어떤 곳의 정치가 우리의 신앙에 맞지 않다면 우리는 다만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한 성에서 다른 성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도망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정권이 있을 때 우리는 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좋지 않은 정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형제, 만약 어떤 정부의 어떤 명령들을 정부 자체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합니까? 워치만니 형제님,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아래에서 어떤 명령들은 그리스도인이 지킬 수 없습니다. 펜톤 형제는 만약 한 법이 있는데 그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라면 이러한 법은 우리가 실행할 것인가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모든 산의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이것은 바로의 명령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도 동일한 원칙입니다.